바야흐로 넘치는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이야기의 보고인 소설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 한 병을 팔 때도, 관광지를 홍보할 때도, 심지어 면접시험을 볼 때조차 특별한 이야기를 부여하죠. 사람을 잡아끌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가운데 사분사분 내게 말을 걸어오는 이야기 하나. 오늘은 그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술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꾼의 내밀한 삶을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조관의 겨울 이야기로 12월의 첫째 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업인 분, 이야기와 함께 즐겁고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소설가 한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탁월한 이야기꾼이죠. 바로 김탁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조선 마술사라는 책이 나왔어요. 뭐 새 책이 나오면은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 요즘 네. 더 바쁘시겠네요.
뭐 독자들 만나는 자리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소설은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김탁환 작가는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정말 많은 작품들을 써오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김탁환 작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에 해군사관학교, 한남대학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합니다. 94년 동아시아 소설의 힘을 발표해서 평론가로 먼저 데뷔했고요. 96년 12마리 고래의 사랑 이야기를 출간하면서 소설가가 되죠. 이후에 나 황진이, 불멸의 이순신, 노서와 가비, 열녀문의 비밀, 혁명, 광활한 인간 정도전 등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 작품을 비롯해서 리심, 파리의 조선궁녀, 목격자들, 뱅크, 밀림무정, 그리고 최근의 조선마술사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읽어가겠다, 독서열전, 천년습작, 아비 그리울 때 보라 등의 산문집도 꾸준하게 내고 계시는데요. 데뷔 이후에 마흔 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셨으니까 상당히 다작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대 때 좀 소설을 열심히 많이 쓰려고 했고요. 네, 그때는 계절마다 한 권씩 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이렇게 마구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좀 소설가로 이렇게 세상에 나온 게 한 30살 가까이 돼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20대 때 소설을 안 썼기 때문에 좀 소설을 30대 때 열심히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약간의 강박
네.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준비 작업 같은 것도 탄탄히 돼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때 저한테 이제 맞는 장르가 뭔지 몰라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막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시도 좀 써보다가 뭐 비평도 좀 해보다가 아 그냥 장작이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할까?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도 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딱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좀 미친 듯이 작업했던 것 같아요.
시인이나 평론가 쪽은 약간 네. 좀 안 맞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이제 시 쓰던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다 시인이 됐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소설가가 된 걸 굉장히 지금도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좀 작업을 해보니까 시보다는 소설이 훨씬 더 끌리고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께서도 이 작품도 김탁환 씨 작품이구나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만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작가들께 제가 여쭤보면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시는데 그래도
예.
야, 이 작품은 내가 썼지만 정말 괜찮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이런 작품이 있어요?
그냥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보다도 좀
네.
고생을 많이 시킨
아.
그런 작품이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이제 나 황진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아.
이제 여자 1인칭으로 16세기 초의 기생의 일대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천매를 쓰는데 다 여자의 시점으로 써야 되고 그것도 16세기 초의 기생이니까 굉장히 저랑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1인칭으로 써낼 수 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자들을 등장인물로 이제 많이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나 황진이를 내가 쓰지 못하면 평생 여자는 쓰지 못할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있었죠.
도전이었군요,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제 장편 소설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장편 소설을 쓰려면 어쨌든 뭐 인류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소설, 뭐 세계 소설가들 다 마찬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 그러니까 남자면 남자 이야기만 평생 쓰는 작가.
네.
그런 경우가 한 80% 이상이고요.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쓸 수 있는 작가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거기 지금 김탁환 씨가 들어가셨군요. 황진이를 써내므로서. 네.
그렇죠. 황진이 쓰고 나서부터는 뭐 노소아갑이나 리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자 1인칭이니까. 네.
네.
여자 1인칭을 쓸 수 있는 작가죠.
쉽지 않은 작업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들 보통 뭐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뭐 타고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김탁환 작가의 경우는 어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농촌에서 자랐는데요. 농촌에서 그냥 공 차고 뭐 친구들하고 뛰어다니고 이러면서 자랐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한 6학년 때 이제 도시로 전학을 왔어요. 뭐 도시라고 해봤자 그 당시에 작은 군에서 시로 이렇게 옮겨 왔는데 6학년 때 좀 아팠어요, 많이. 네, 그때 이제 폐결핵 걸려가지고 1년쯤 이제 쉬었어요.
근데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지 말고, 네, 뛰어다니지도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네. 네.
그리고 학교에 이제 좀 나아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서는 뭐 체육 시간, 뭐 국민조례 이런 거 다 열한 거예요.
음흠.
그래서 되게 혼자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한 1년쯤 보냈는데.
네.
그때 이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때 이제 책,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책들을 보는 거죠.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 읽기가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그래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소설가라는 직업에 국한되기보다는 뭐 이야기꾼, 이야기 네. 수집가라고 불리길 더 바란다고 그러시던데요.
네.
소설가와 이야기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방대하죠.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이 서사 장르에서 이제 신화, 전설, 민담, 소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거고요. 픽션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설가가 되기 전에 대학원에서 고전문학 공부하면서 이제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의 세계를 이렇게 맛봤기 때문에
네.
소설가가 되고 나서도 아, 나는 소설만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신화도 써보고 예, 전설도 한번 써보고 민담 같은 것도 한번 써보겠다 이런 아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라는 게 픽션만 있는 게 아니고 논픽션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논픽션에 속하는 뭐 인터뷰집이나 여행기나 뭐 이런 것들에도 관심 많죠.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작업들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정말 욕심이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고대와 미래, 신화와 소설, 뭐 영화, 게임, 이야기가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또 말씀하신 고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글쎄요, 이야기에 이토록 매혹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뭐 그 인간을 이렇게 규정하는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뭐 놀이하는 인간, 노동하는 인간, 뭐 정치적인 인간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야기하는 인간. 인간이 뭐냐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짐승이다.
아하.
이렇게 답하고 싶고요. 인간만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연구하는 건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뭐 아주 좋은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라는 건 진짜 국경을 초월해서 뭐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끝없이 이렇게 탐구하는 뭐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재미난 이야기꾼 김탁환 작가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고요.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는 청취자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도 출연자인 김탁환 작가가 직접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모든 것에 매혹이 되고 소설가보다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걸 더 반가워하죠. 네, 저는 이야기라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야기는 땡땡땡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야기에 대해 보내주세요.
아니, 저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는 김탁환 작가께서 이야기가 노동이라고 하시니까 좀 놀라운데 왜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뭐 장편을 쓴다는 건 결국 이야기 노동자로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셔서 이야기는 노동이라고 정의를 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네.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보내주십시오. 뭐 이야기는 끈이다.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각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김탁환 작가의 사인이 담긴 조선 마술사 또는 아이로페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토요 이문화 콘서트 최근 조선 마술사를 발표한 김탁환 작가와 말씀 나누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내드린 청취자 미션 한번 다시 드릴까요?
네, 저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야기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란 노동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야기는 땡땡땡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야기에 대해 보내주세요.
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각적인 답변이 기대가 되네요. 이야기는 무엇이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부탁드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민음사에서 나온 조선 마술사 또는 아이로페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소설 조선 마술사도 만나볼 겁니다. 2부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 뒀고요. 1부에서는 이야기와 이야기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키워드를 몇 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틈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김탁환 작가는 틈에 대해서 역사 속 인물에 관한 소설을 쓰려고 할 때 처음 떠오르는 단어라고 하셨어요. 김탁환 작가에게 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도전할 어떤 도구, 수단, 대상 뭐 이런 거 전부 단 것 같아요. 네. 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제 숨이 막히죠, 처음에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어떤 소설 속에 등장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거리, 그리고 그 사람이 등장인물이 살았던 그 시간과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시간 사이의 거리.
네.
그리고 그 인물이 움직이고 있는 그 공간과 내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공간 사이의 거리.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 이렇게 해서 제가 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부 다 사이간자가 들어있어요.
네.
틈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삶도 그렇고 어떤 그 소설도 그렇고 이 사이를 먼저 인식하는 것, 틈을 먼저 인식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소설가들은 그 틈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들어가고 이 시간에서 저 시간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에서 나라는 글쟁이 김탁환에서 내 소설 속 인물 뭐 이순신이 되었던 황진이가 되었던 그 인물로 이렇게 넘어 들어가야지만 소설을 쓸 수 있고요. 그 틈을 메우지 못하면 소설을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틈이라는 사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네. 겁나죠. 그리고 막 궁리하게 돼요. 아, 이번에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독자들은 소설가가 그런 틈을 좁혀주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쉽사리 그 틈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독자들은 제 어깨에 타고 이제 그렇죠. 그쪽으로 쭉 넘어가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소설은 역사적인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팩션인데요. 이 팩션 작가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리심, 파리의 조선 궁녀를 작업하던 당시에 쓰신 글 같은데 뭐 잠깐 읽어드리면 팩션을 빚는 작가의 영혼은 바위 같고 바람 같다. 고소를 쌓아놓고 무거운 엉덩이를 무기 삼아 정독의 밤을 보낸 후 등장인물의 삶을 조차 시공간을 헤매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자료의 확실함으로부터 부재하는 역사의 검은 구멍을 메우는 영혼. 그이가 바로 팩션 작가인가 보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팩션이라는 것 자체가 팩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건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인물이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장소와 시간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니까요.
네.
일단은 이제 도서관에 가서 혹은 뭐 서점에서 책을 사고 자료들을 뒤져서 그 사실을 확인하죠. 근데 그건 글자로만 존재하는 거니까요. 활자로만 이제 먼저 인식이 되는 거니까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실제 그 장소에 가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장소가 뭐 국내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파리 조선국열 2심 같은 경우는 일본이었다가 프랑스였다가 모로코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프랑스, 모로코에 다 답사를 갔었고요.
일일이 답사를 또 다니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 가보면 그 글자만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령 어떤 장소에 가면 빛이 이제 쬐는 빛이 다르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소리가 소음이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건 이제 도서관에 앉아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틈을 메우다 보면 주인공과 작가가 붙는 접신의 순간이 온다. 제가 쭉 그 네. 김탁한 작가의 기사를 봤는데 그런 네.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접신의 순간을 맞으면 그때부터는 글이 좀 술술술 풀려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순신을 쓰면 김탁한화된 이순신이고요. 뭐 황진이를 쓰면 김탁한화된 황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때 그 목소리는 그럼 누구의 목소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건 황진이 고유의 목소리도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또 허구는 아닌 거고 그 목소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 문장과 그 대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작가의 어떤 목소리가 거기에 이제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뒤섞이고 뭐 이런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 한번 처음에는 잘 이렇게 그 틈이 있으니까 잘 뒤섞이지 않아서 고생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딱 붙으면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황진이 있을 때는 이제 한 1년쯤 계속 여자로 살았고요.
네.
제 손에서 계속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으흠.
이순신을 쓸 때는 제 손에서 계속 이 장수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네.
연암 박지원 이런 걸 쓸 때는 제 손에서 이제 대문장가의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 그때 제가 작가들 사이에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심장을 이렇게 바꿔 끼는 거다.
아, 네. 오, 네. 멋진 표현이네요. 사실 그 정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인물에 대한 소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방심하면 그냥 제 김탁한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수많은 역사 속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이순신, 황진이 등등.
네.
그렇게 탁 꽂히는 인물이 있는 거죠. 어떤 인물 또 어떤 사건에 호기심이 발동하세요?
그냥 처음 봤을 때 혹은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인물에 꽂혀요.
아.
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했지? 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아.
네, 그런. 그래서 그건 아주 큰 공을 세운 인물한테 꽂히기도 하고
네.
아니면 아주 악한들한테도 꽂혀요. 연쇄살인마나 뭐 이런 인물들한테도 관심이 있고요. 그냥 히틀러 뭐 이런 인물들한테도 관심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뭐 저도 그 속에 있지만 그런 사람, 그런 시민의 상상력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호기심을 느끼고 그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걸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 대상이다 싶으면 물고 늘어지시는군요.
그렇죠.
요즘은 누구한테 꽂혀 계세요?
지금은 좀 그 개화기 때 인물들한테 좀 많이 꽂혀 있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생도 그렇듯이 이렇게 쭉 살아보면 항상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재미없게 시간이 지나가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기도 하는데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역사 5천년, 만년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해 뭐 이런 책도 있어요. 네. 별로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럼 무조건 이때는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살펴본다. 이럴 때는 가령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한국 전쟁이든 뭐 제2차 세계대전이든 임진왜란이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살펴보는 시기가 이제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일어서는 시기. 그래서 뭐 여말선초 정도전의 시대가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조선이 망하고 이제 일제시대로 들어가는 이 개화기 무렵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소설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첫 작품부터 시작해서 조선 마술사까지 역사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역사소설을 주로 써오신 까닭, 뭐, 매력 같은 거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저는 뭐 역사소설에 관심을 갖는다기 보다는 인물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좀 그 역사 속에서 살았던 인물에 관심을 가진,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찾아서 글을 썼던 작가가 이제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 인물의 평전들을 많이 썼죠.
네.
그래서 저는 좀 평전은 아니고 그런 인물들의 삶을 이렇게 소설로 녹여내는 인물 소설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탁환 작가와 나누는 이야기와 이야기꾼에 대한 얘기들, 첫 번째 키워드 틈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삶인데요. 이야기꾼으로 사는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어떤 것인지 김탁환 작가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소설을 한 편 이렇게 쓰고 나면 그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보통 작가들은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이 끝나고 나서도 그 인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경우가 좀 심해지면 이제 등장인물들한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등장동물들이나 등장사물들한테도 이렇게 애정이 가거든요.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꾼으로 사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그 장편 작가의 삶은 이제 호랑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밀림무정이라고 하는 그 호랑이가 주인공인 그런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호랑이의 네 가지 특징이 그 작가의 네 가지 특징과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의 첫 번째 특징은 호랑이는 이제 혼자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새끼를 낳을 때를 제외하고는 혼자서 계속 다니고, 이게 사자와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자와의 차이죠. 장편 소설가도 혼자서 씁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뭐 친구들은 이 소설을 쓰고 있으면 저 인간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도저히 알 수가 없죠. 호랑이의 두 번째 특징은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멈추면 그 호랑이는 죽은 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소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가도 계속 돌아다니고요. 소설가가 만일에 그 호기심을 발동해서 돌아다니지 않고 멈춰서 가지고 자기가 쓴 걸 계속 복제하면서 이렇게 베끼고 앉아 있으면 그 작가는 죽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으로 계속 이게 돌아다니는 것. 그게 이제 장편 작가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호랑이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집요한 추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격하는 모습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는데, 호랑이가 어떤 뭐 양이 되었든 노루가 되었든 이렇게 추격하고 있으면 호랑이처럼 추격하지 않고요. 고양이처럼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백수의 왕이다 이렇게 전면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발소리를 죽이고 자기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아주 살금살금 이렇게 쫓아가고, 하루 정도 쫓아가는 건 예사고요. 뭐 열흘씩, 보름씩 이렇게 굶어가면서 먹잇감을 계속 뒤를 따르죠. 소설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쓰고 싶은 어떤 소재가 있으면, 그게 인물이 되었든 사건이 되었든 그런 게 있으면 추격을 시작하죠. 그래서 샅샅이 뒤지고요. 발소리를 죽이고, 내가 소설가니까 다 내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살금살금 뒤를 쫓아서 그게 한 달이 되었던, 뭐 1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계속 이렇게 쫓아서 자료들을 이제 확보하는, 소설가도 추격자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호랑이가 가지는 네 번째 특징은 이제 포식자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그 붕 떠가지고 이제 한 방에 그 먹잇감의 목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이제 사냥을 끝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도약해서 한 방에 끝내는데 모든 걸 다 거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방 앞발을 휘둘렀는데 그 사슴이나 양이 재수 좋아가지고 싹 피하면 되게 달아나버리고 그 사냥은 실패하거든요. 그 장편소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자들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 장편 작가의 목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독자들을 가두고 무조건 끝까지 읽게 만드는. 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만일 그게 실패하면 네. 독자들이 읽다가 아, 이거 재미없네 좀 딴짓 하다가 봐야지 이러면 아. 독자들을 사냥하는 건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의 삶과 그 장편 작가의 삶은 이런 네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목격자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에는 이제 헨리 혜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800년대에 헨리 혜성이 한번 지구에 왔었는데 그래서 그 혜성을 이제 담은 홍대용 선생이랑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편 작가의 삶이 또 혜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혜성은 보면 이제 헨리 혜성만 예를 들어보자면 사람들은 그 혜성이 반짝이던 그 한 달 정도 지구에 오면 반짝이는데요. 그 한 달 동안 반짝이는 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이제 소설가들도 어떤 장편 소설을 내면 아, 저 사람이 소설을 냈구나.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뭐 독자들도 만나고 신문에 기사도 나고 그러니까 아, 저런 게 장편 작가의 삶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헨리 혜성이 75년하고 이제 몇 달 만에 그 지구에 오려면 그러니까 딱 한 달 지구인의 눈에 빛나고요. 나머지 75년하고 또 몇 개월 동안은 어둠 속에 있는 거죠.
네.
어둠 속에서 혼자서 그 어두운 우주를 돌고 있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편 작가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장편 작가는 어둠 속에서 혼자 헨리 혜성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존재들이고요. 혼자서 뭔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3년 이렇게 글을 쓰다가 책이 나오면 아주 잠깐 빛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을 만나고 그럼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어둠 속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럼 한 달 반짝이다가 다시 이제 빛과 이별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궤도를 그려서 이렇게 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선마술사를 내고 잠깐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이제 빛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빛을 받고 나면 다시 이제 네,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궤도를 그리면서 다시 어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의 시간들이 없다면
네.
완성도 높은 결과물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운명 같은 건가요? 작가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장편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찾아오는 이제 습작생들을 가끔씩 보는데 그럴 때마다 질문해요. 그러니까 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토요일 저녁에 글 쓰다가 혼자 나가서 혼자 라면을 먹을 자신 있느냐.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싫고 외롭고 그래서 그때 친구들한테 이제 톡하고
네.
불러내가지고 친구들 많이 불러내서 같이 밥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장편 소설가가 될 수 없고요.
아.
장편 소설가는 혼자서 네,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인물과 함께 이렇게 몇 년 동안 혼자서 꾸역꾸역 밥 먹는 네, 그런 되게 단독자로서의 삶. 그런 걸 즐기면서 또 외로워하죠, 사실은. 네. 그걸 뭐 팔자 소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만 장편 작가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호랑이의 삶과 작가의 삶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해주셨네요. 아, 역시 작가시다. 감탄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꾼으로 사는 삶의 즐거움, 괴로움에 대한 말씀 김탁환 작가께서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라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야기꾼이 되려면 여러 덕목이 필요할 텐데 그 네.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뭐 무거운 엉덩이인가요? 뭔가요?
그런데 네. 조금씩 이제 그 바뀌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생각하는 건 집요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떤 자기가 무엇을 쓰고 싶어 하는가를 계속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질문을 아주 이렇게 명정하게 만드는 것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 이야기 쓰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야기가 산으로 가도 그냥 괜찮지 않나 이렇게 자꾸 착각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딱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지점을 잡아서 네. 나는 뭐 가령 그 동해에서 출발해가지고 LA까지 가겠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라면 정확하게 배를 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태평양에서 다 빠져 죽어요. 쓰다가 이제 힘이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태평양에서 빠져 죽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태평양을 무사히 건넜지만 이제 도착하고 보니까 뭐 펭귄이 나온다든지 LA에 도착하지 않고 남극으로 간다든지 북극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항로를 벗어나서
네.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일단 첫 번째는 살아남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이제 목적했던 곳에 도착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매일매일 항로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일상을 계속 체크하면서 자기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집요함.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늘 만나 뵈면은 제가 궁금한 거 꼭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조선 마술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조선 마술사를 내가 쓰겠다 생각을 했으면
네.
결말을 어떻게 낼지까지 머릿속에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론까지 내놓으시고 대강의 뼈대를 가지고 쓰시는 것 같은데 뭐 해피 엔딩으로 가겠다 내지는. 뭐 가슴을 독자들의 가슴을 찢어 놓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정리하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구상을 잡아놓고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긴 하는데
네.
이게 소설하고 이렇게 건축이나 그 영화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건축이나 뭐 가령 제가 잘 모르지만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하다가 틀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아, 네.
여러 인력이 또 충원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근데 혼자 쓰는 소설의 어떤 매력은 뭐냐 하면 고치고 싶으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소설가가 더 고생을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소설에서 보면 항상 고치게 돼요.
아.
왜냐하면 이 머릿속으로 그냥 아, 이 인간이 이럴 것이다라고 대충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쓰다 보면
네.
제 문장으로 그 사람의 삶을 살다 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슬픔이 깊을 수도 있고요. 훨씬 더 기쁨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증오심이 이렇게 짙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아주 작은 차이 하나만 생겨도 이야기가 확 바뀌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당연히 고민하죠. 얘를 좀 달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면 내가 좀 편해질 건데. 근데 소설을 쓸 때면 항상 이제 그렇게 달라진 그대로 다시 이야기들을 바꿔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줄기는 이렇게 잡아놓고 가지만 사실 쓰다 보면 세부사항들은 거의 다 바뀌어 있는 네, 그런 걸 쓰기죠.
그 이야기와 이야기꾼이라는 주제로 김탁환 작가와 함께하는 1부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크로스, 융합입니다. 김탁환 작가는 그동안 과학자나 사진가와 함께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합적인 글쓰기도 시도했었죠. 또 영화 기획도 하셨고요. 오싹한 연애 하셨군요. 2011년에 그리고 끊임없이 장르, 매체 간의 융합을 시도해 오고 계세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처음부터 아, 나는 저 장르를 한번 섞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건 이제 장편 소설을 쓰면서 계속 겪게 되는 어떤 당황스러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가령 뭐 연안 박지원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싶어서 이제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 인물이 우리는 보통 이제 아, 이 사람은 그냥 대문장가인가 보다, 학장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농기구를 만들고 있어요. 혹은 기하학 이렇게 수학을 막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저는 이제 국문과 나왔고 아주 문과적인 인간인데 이 인물이 이과적인 예, 지금으로 치면 이과적인 기술, 과학 뭐 이런 것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이면서 문학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밖의 것들을 공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 이게 지금 나처럼 사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 혹은 직업을 딱 하나만 정해가지고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평생 글만 쓰고 저 사람은 농부니까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건 그 자체가 융합적인 어떤 존재들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하나만 하도록 만든 게 사실 근대 이후로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그게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좀 이상한 거죠. 네.
김탁환 작가의 작품은 유독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본인이 몇 작품만 좀 간단간단하게 제목 어떤 거 있었죠? 제가 앞서서 살짝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드라마는 불멸의 이순신이랑 네. 나황진이랑 그다음에 천둥소리 뭐 이런 드라마가 네. 있었고요. 영화는 뭐 조선명탐정 시리즈가 있고
네.
네, 갑이란 작품도 영화가 됐죠. 네.
그렇게 뭐 특히 조선 마술사라든가 그리고 그전에 조선 누아르 범죄의 기원 아예 처음부터 영화화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불 시리즈라고 영화로 이렇게 만들 만한 이야기들을 이제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두 작품 조선 누아르하고 조선 마술사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의 작품들은 뭐 이게 영화로 꼭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없는 거죠.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야기 자체의 변화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사실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뭐 영화나 드라마로 되는 것도 재밌지만 혹은 뭐 오페라나 혹은 뭐 그림이나 혹은 네. 시나 뭐 게임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사실 무방하다. 와. 이야기라는 게 그렇게 변화하고 변화무쌍한 게 이야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한번 소설 썼으니까 이건 평생 소설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야말로 뭐 요즘 흔히 하는 원소스 멀티유스의 대표적인 좋은 예가 바로 김탁환 작가가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무블 시리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무비하고 노블, 영화하고 소설을 이렇게 합성해 놓으셨네요.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네, 그 책 표지에 보니까 이원태, 김탁환 네. 장편 소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분이. 함께 쓰셨어요?
네. 같이 소설을 쓰고 있죠. 네,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그 질문도 좀 되게 이렇게 근대인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원래 이야기라는 건
네.
같이 만들어 온 전통이 훨씬 깊은 거죠.
어. 네,
그래서 뭐 우리의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근대로 접어들면서 그게 이게 이야기를 만드는 게 돈이 되고 소유권이 확실해져야 되니까 그럼 네. 누가 쓴 거냐?
아하.
네. 그래서 그게 점점 이제 한 명으로 이렇게 고착화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도 뭐 소설은 혼자 쓰는 경우가 많지만 시나리오는 뭐 5명, 6명 각색까지 합치면 10명쯤 붙어가지고
그렇군요.
영화 작업들을 사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야기라는 걸 혼자도 쓰는 것 그리고 둘이서도 쓸 수 있고 혹은 둘 이상 또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 관심이 있어서 혼자서도 써보고 아. 둘이서도 써보고 예, 여럿이서도 써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 마술사 함께 작업하신 이태원 씨 살짝만 소개해 주세요.
아, 이 친구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저랑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꾼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고 소설을 쭉 쓰면서 이제 이야기꾼이 됐는데
네.
이 친구는 이제 방송 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가 만든 프로가 스프라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 연출도 물론 1회부터 한 100m까지 했을 뿐만 아니고 그런 걸 하자.
오, 아이디어를
낸 아이디어를 스프라이즈라는 것들을 하자. 왜 아. 그래서 그 전에는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연예인들 있고 뭐 이런 쇼 프로그램 위주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야기를 예능에 넣어가지고 한 매주 한 5개 정도씩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재밌어요. 네.
이 세팅을 한 거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한 몇 년 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밌는 이야기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계속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꾼으로 단련되어가지고. 그러니까 20대만 해도 우리는 같이 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종이책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계속 방송국에 있었으니까요.
영상 쪽이고. 네네. 네.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통합이니 융합이니 이러면서 이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오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매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야기를 잘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였던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처럼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이야기꾼과 이원태 감독처럼 이제 영상 기반의 이야기꾼이 같이 힘을 합치면 좀 다른 방식의 이제 시너지들이 난다는 걸 우리가 한 2006년도에 깨달았어요. 아, 아. 같이 일할 수 있겠네. 뭐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이제 역할에 있어서는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뭐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건 처음에 기획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긴다는 건데
네.
그 중요시 여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1년에 기획을 한 10개쯤 해요. 근데 9개를 버려요.
아하.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확실히 포기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기획을 포기한 게 훨씬 많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기획 하나 혹은 두 개를 이제 1년에 하는 거죠.
김탁환 씨가 로맨스 전문이에요?
아, 로맨스 전문 아니죠.
아,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어봐야지.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사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처음에 이순신으로 너무 불멸의 이순신으로 네네. 너무 자랑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불멸의 이순신 쓰고 나니까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의뢰 들어오는 게 강감찬, 일지문덕 아. 뭐 이렇게 되게 남성적이고
아하.
이런 것들을 써달라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뛰어넘고 싶으셨군요.
네, 근데 그걸 하기 싫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랑이니까 한번. 세게 해본 건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이해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반대로 나황진으로 제가 튀었던 거고요.
아, 거기서 네, 로맨스 전문이 붙었군요.
로맨스도 잘 쓸 수 있는데 네. 계속 센 작품들만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늦추면 로맨스를 못 쓰고 그냥 계속 가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사랑 이야기를 많이 쓰겠다 이렇게 아. 떠들고 있죠. 막.
네네. 그러니까 로맨스 전문은 아니고 로맨스도 잘할 수 있는 작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활자 매체보다는 영상 또 모바일 쪽으로 독자들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네.
변화에 맞춰서 이야기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작가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작가들이 이제 찾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마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소설로도 나왔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거기 가니까 뭐, 그러니까 종이책은 안 보지만 이 모바일로 혹은 웹으로 이야기를 즐기는 독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반응이 어땠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래서 그건 좀 작가들이 다른 마음을 좀 먹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책을 낼 때 종이책 포맷과는 다르게 편집하고 내용도 좀 바꾸고
아.
그래서 모바일용으로 좀 따로 소설을 썼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 네. 이 책하고는 달리?
네. 그러니까 저 책을 기반으로 하되
네.
모바일용으로 좀 더 속도감이 더 나게 그러니까 편집을 한 달 정도 태그와 편집을 다르게 했어요.
네.
이게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기본 골격은 같은데 모바일용으로 다시 해서 또 모바일에 사실은 그 웹툰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웹툰이 사랑받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의 웹소설이 세계적으로 사랑받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좀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점은 장점대로 더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1부에서는 김탁환 작가와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꾼의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크로스 컨텐츠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조선 마술사를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미션 이야기는 무엇이다에 대한 참여 문자 잠시 후 음악 나가는 동안에도 받을 거니까요.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신 분 가운데는 당첨자를 뽑아서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탁월한 이야기꾼 김탁환 씨와 저는 시와의 화양연화 듣고 2부에서 다시 뵐게요.